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제법 길었는데요.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13장 중후반에 나타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의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제법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설교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설교들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아니면 스데반이든지 사도적 전승에 의한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에 관한 설교 내용이요 항상 동일합니다. 이 순서와 패턴이 항상 같은 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배운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늘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듯이 예수도 그렇게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내가 곧 증인이라. 이게 내용이 기승전결이 늘 동일합니다. 매우 간결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무미건조해 보이고 특별한 뭐 그렇게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설교에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또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늘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들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설교에 이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가 있잖아요. 법원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뭐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재판에서 가만히 보면 이 검사든 변호사든 증인 채택을 하는 것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내가 이 재판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은 그 재판의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되는 13절에 나오는 이 요한이라 불리우는 마가가 바로 그러한 증인 중에 한 명이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마가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출항하여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는데 마가 요한이 그만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를 이제 사도행전 15장쯤 가면은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아주 큰 분란의 그 여지를 지금 마가가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극한 대립을 겪죠. 마가가 누구입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믿음의 어머니들 중 한 명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 마리아가 모든 사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놓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그게 이제 마가의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이죠. 그 집을 내놓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 그 제공했던 분이 바로 마리아고 그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전장인 12장에 보면 사도들이 늘 유숙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그 집이 아니죠. 보통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이방 선교를 위하여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하는 수행자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중간에 그 선교행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죠. 마가가 어떤 일로 중도에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 선교여행에 앞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 클루들을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에 대해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하냐면 분명한 것은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도 바울을 거스리는 개인 행동을 선교지에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함께 가자고 한 것을 거절했으니까요. 만일에 마땅한 사유가 있었으면 양해를 구했으면 돼요. 내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잘 설명을 했던지 뭐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묘하게도요, 오해받기 딱 좋은 게 마침 선교지로 가기로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더욱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강도와 산적들이 참 많은 험준한 지역이었어요. 길도 좋지 않고. 그러니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의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곱게 자란 마가가 하필 가장 험지를 앞에 두고 뒤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서 저렇게 강도가 많고 도적들이 많아서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오해를 낳게끔 하는 그러한 또 장면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추측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정황을 미루어 볼 때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이 마가가 뒤로 한 발 물러선 증인, 즉 실패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험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에 한 명만 뒤로 물러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가는요 굉장히 독특한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특권을 얻었어요. 믿음 좋은 어머니 그리고 믿음 좋은 가족들 삼촌을 만나서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 아닙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한가운데 서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또 어머니의 깊은 그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또 삼촌의 그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교회 사역을 보면서 믿음을 잘 보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마가는 정작 본인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좀 이 장면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어려워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중심에 우뚝 선 사도 바울의 눈밖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죠.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당의 서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이제 선교를 가는 데에 교회 전도사 한 명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 이 전도사님이 아 저 됐다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래서 막 돌아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후에 내 저 사람하고도 다시는 사역을 안 한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교육자로서 커리어는 끝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이게 이 정도 평판이 나면은요 어디 가서 설교 못합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도자라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기 끝난 거예요 커리어가. 전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 물론 뒤에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평안함으로 읽기는 하였지만 그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 본다고 했을 때에는요 말도 못할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자책감, 스스로 이 상실감, 이 못나 터진 내 모습 보면서 후회 막급했을 것 같습니다. 마가의 선교 사역은 선교자로서의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이 선교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쟨 됐다. 난 쟤랑 일 못한다 했으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나버리면 복음과 이 세상의 이치가 별 다를 게 없겠죠. 여러분 그 마가가 뒤로 한 발 물러난 실패한 증인이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가 훗날 이때 실패를 딛고 일어나 확실한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래서 복음이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희망적이에요. 이 마가는요 훗날 아시다시피 바울도 인정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희들에게 마가가 가면 그의 말을 잘 듣고 잘 영접하라.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내렸던 쟨 됐다, 쟤 데리고 가면 난 사역 안 해, 바나바하고 아주 혈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극한 대립으로 결국 둘이 갈라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그렇게 평가했던 마가를 사역 훗날에 돼서 사역의 아주 뒤에 가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를 꼭 나에게 좀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아주 복음에 유익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기초가 되는 마가의 기쁜 소식 곧 마가복음, 이 뒤로 한 발 물러났던 실패했던 마가가 적은 복음서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울 때에 로마에 가서 많은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옆에서 다 통역하고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가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양쪽에 총애를 얻는 그러한 복음 증인이 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보통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열두 사도들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바울하고만 친해요. 근데 마가는 양쪽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사도와 이방인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도 바울에게 모두 인정을 받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사역 초기의 실패가 마가를 영원한 실패자로 파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 근처에 지근해 있는 사람들에게 넌 실패자야, 너는 비겁한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후에 그는 교회에 매우 유익한 일꾼이 되었고 이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서를 집필하는 그러한 큰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패자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올라가서 무슨 소리를 했던가,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설교는요 어쩔 때는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내려온 건지 그런 후회가 들 때도 있고,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마다 그 고비와 그 아픔들과 그 여러 가지 디폴트들, 페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들을요 다 메이크업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우리 그를 채워주셔서요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더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 복음은 힘이 있는 겁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못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몇 가지 실수들과 실패들이 일어나면요 그냥 그 현상에 머물러서 거기서만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물론 이밸류에이션도 필요하고 디브리프도 필요하고 모든 이런 평가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한 사람을 영원한 멸망과 파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늘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소명이 언제든지 다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늘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러한 힘이 있어요.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복음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아유 다 때려쳐, 어차피 난 망했어, 이번 뭐 이생망이라 그러죠 요즘, 이번 생애에는 망했어, 나는 글렀나 봐 이러고 아예 주저앉느냐, 둘 중에 하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 무엇을 선택할래? 지금이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 앞으로 네가 선다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고.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많은 훈련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마가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배움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선 한번 실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복음의 최전선으로 앞당기시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서를 만들기까지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복음을 굳건히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의 모습이 실망스럽거나 낭망이 되거나 이 통제 못하는 입, 이 절제 못하는 행동, 어떻게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참 추한 모습 같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포기할 사유가 안 돼요. 그건 기도할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 지금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역을 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셨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건 멈춰서는 안 돼요.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복음이 포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아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바꾸어주십니다. 저 또한 그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떠한 모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낭망하고 포기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면 포기된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 하여 달라고 부족한 나를 이끌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복음 앞에서는 부끄럽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뒤로 물러서기를 잘하는 자입니다. 비겁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만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의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데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어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세상에 또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와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다 성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 교회 사역이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교회에서 평가할 때에도 뒤로 물러난 것 아니냐, 저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에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박형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간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들 병신도 리더들 다 붙들어주시어서 복음에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설마 한번 물러나더라도 다시 한번 더욱더 두 번 세 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바울의 선교여행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아버지 헌신하여 희생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달려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경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오늘 하루도 평신도 사역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포기를 넘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